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서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서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냐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오늘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것을 비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큰 비밀을 얘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하셨고 또 그 앞으로 하실 사역 그리고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지나왔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이 뭔지를 이렇게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8절에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항상 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랐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면 그 비유로 계속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그 비유로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로 선명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대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표하십니다.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비유로 얘기하신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니면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7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 보면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때도 하고 계셨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비유로 말하고 옛적으로부터 비밀되었던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알리시는 것을 순종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젠가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메시아의 일을 다 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26절, 27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고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나서 얼만큼 큰 축복을 받을지에 대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안내하는 그런 분으로 제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뭔가를 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얼만큼 큰 사역이 이루어졌냐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큰 비밀이 이들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화목하게 한 그 사역을 설명을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의 어떻게 보면 큰 본질을 설명하시는 장면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물론 이 본문은 사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향한 그런 본문이긴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떠나 있었고 말로는 행실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여러 가지 어떤 행위로서의 어떤 제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행위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때에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마치고 나서는 그 비유로 얘기를 안 해도 될 그때에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응답을 받는 뭔가 하나님의 어떤 안내를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이 마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누릴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징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는 그 조차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잘 아시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단순히 죄를 완벽하게 속죄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단순히 사단을 이기실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실 거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을 죽게 하시고 그냥 화목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 그분이 이마누엘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6장에 너무나 큰 비밀을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인류를 구하기를 원했고 처음부터 이 제자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알고 계셨는데 얼만큼 은혜를 주셨나,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은혜를 주셨고, 그만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큰 비밀이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그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이렇게 발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갔노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날 거고 아버지께 다시 갈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부패한 이 죄로 가득한 그 땅으로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메시아의 심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게 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승천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선명하게 물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지만 또 이 맥락 가운데서 다시 왜 오셨는지 다시 왜 이 땅에 계시는지 단순히 어떤 그런 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회를 비판하고 뭔가 불의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이 세상에 머물고 그 메시아의 일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만큼 메시아의 사역이 중요하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귀한 비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이게 비유인 것처럼 이게 선명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미 안다고 이미 많이 들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너무나 선명하고 뭐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이해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맞지만 그 전까지 뭔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를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제자의 마음이 아닐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하고 어느 정도 너무나 큰 비밀이고 너무나 예수님께서 대하시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매번 이래왔는데 예수님께서 매번 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나사로의 무덤의 그 돌을 이렇게 치우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이 고백을 잊고 사실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한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려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셔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왜 이 사역을 하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시는데 베드로는 이때만큼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입장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귀하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걸림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3절을 보면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 막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이 전체 본문을 보면서 일단 글로바는 그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또한 제자는 이렇게 슬픈 빛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계속 탄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이 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시체가 없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대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한계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을 생각하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다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 행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면에 정말 깊은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불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웠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셨고 세계복음화를 보게 하셨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에 들어가면서 계속 복음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실제로 그 은혜대로 조금씩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물론 입으로는 더 배워야 된다고 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마음 이면에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르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기억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행실을 했고 자신들은 잘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몰랐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보면 정말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떤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가 이 기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다시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쩌면 너무 이렇게 중요한 그런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심지어 이렇게 NIV로 이 그 구절을 확인하면 이제 너희들이 믿구나 이렇게 번역돼 있습니다. 정말로 이 고백을 들어보니 정말로 믿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정말 너희가 믿고 있느냐 정말 진짜 믿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볼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둘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들을 이렇게 이들 위해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계속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비꼬는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올바르게 고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을 그 다음 구절을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믿느냐? 지금 믿는다고 생각을 하나? 곧바로 모두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완벽한 믿음은 아니고 아직도 장성된 믿음은 아니고 오히려 시험을 이렇게 당할 때에 무너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시험하고 일부러 이렇게 비꼬는 그런 의도는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험이 올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어느 정도 봤다고 우리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얼마나 이 믿음이 이렇게 나약한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비웃거나 이것을 이렇게 일부러 시험하거나 뭐 그런 거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시길 원하시고 심지어 이렇게 그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이렇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렇게 청구하여도 계속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이 믿음이 굳건하여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세워지고 나서 또 형제들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25절부터 26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한 번 알렸고 또 계속 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번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나서 이게 끝이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배운 걸로 본 걸로 믿은 걸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해도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계속 이런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쓰는 구절이고요. 이렇게 다른 교회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볼 때 이 구절만 붙잡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그 본문의 맥락 가운데 보면 그냥 단순히 세상 가운데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설명하시길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냐면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런 사역이고 우리가 절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를 삼을 수 있도록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직접 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밀인데 제자들은 어느 정도 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고 이렇게 다 안다. 근데 겨우 아버지께로 오셨다는 것을 그 정도를 인정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너무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계치고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대로 이해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게 충분하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라내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더욱더 아버지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거를 위해 또 17장에 아주 이렇게 장문에 그 길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거는 이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 그 이후로도 앞으로도 많은 사역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죽음이 있을 거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잃게 하고 우리가 이미 안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초등학문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 그때서는 담대하라. 내가 이미 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정말 그 안에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미 믿음을 잃을 거라고 아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세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결론을 우리가 오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알고 있는 것인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아는 정도가 사실 0.1%가 안 된다고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전 세계를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손에 짚고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전 세계가 무너질 만큼 큰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인데 우리가 과연 그냥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몇 개 안다고 그분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은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넘어가자. 조금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자 하면서 예수님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그런 행실, 어떤 열매 아니면 그 구약에 있는 어떤 깊은 비밀들 이런 연구를 많이 시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나와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열매, 행실, 그런 여러 가지 깊은 비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다 알았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가장 사역을 많이 했던 가장 사역을 모범적으로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크게 누렸던 바울, 어떻게 보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던 그런 바울, 기도의 비밀도 깊이 누리고 전도의 비밀도 누구보다 잘 누리고 세계복음화를 누구보다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렇게 주인공이 된 그 바울,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았고 실제로 처음 믿었을 때부터 그 그리스도의 어떤 계시와 그 이렇게 나타나심을 본 이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힘쓰고 있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그분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정말로 만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동안 희미했던 모든 것이 그날 에는 선명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쫓아간다.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고 그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31절에 보면 너희로 믿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그런 번역본들에 보면 이게 그 믿고 이렇게 현재 완료가 아니고 이게 현재 진행입니다. 믿으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서 계속 그분을 믿으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 이 두꺼운 이 풍성한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분과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 의하면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정도로 긴밀히 알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을 완벽하게 우리의 제한된 그런 지능으로 그분을 완벽하게 알 수 있을까?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조금 더 알려주실 것 같지만 그만큼 주님은 무한하시고 그만큼 주님은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처럼 조금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이렇게 한계시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이 정도 이해했으니까 조금 더 다른 결과물로 이렇게 옮겨가자 이런 생각보다는 동시에 그분을 알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그런 열매가 맺어질 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오히려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분과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제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묵상하며 정말로 그분을 알아가고 싶다. 그분을 나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대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주님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너무나 큰 비밀을 주셨는데도 그 비밀의 1%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원하시오면 정말로 계시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만을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조금이라도 오늘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계속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